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두 차례 공습을 가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파괴되고 적어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새벽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통로가 위치한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남부의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은 라파가 현 시점에서 하마스 전투부대 주요 거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가자지구 남부의 주요 도시 칸 유니스 민간인 지역 지하에서 1km가 넘는 하마스의 대규모 지하 갱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갱도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구금하고 하마스 고위 인사들이 은신하는 데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칸 유니스와 북부 가자시티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을 가하고 가자시티 외곽의 이스라엘군 주둔지에 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간 전쟁이 이날로 12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세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이날 기준 27,70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67,14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현재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노력에 대응해 다극화되고 더욱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 중동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8일자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왕립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 일본, 호주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그리고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된 작전을 수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선거당국이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야권 정치인의 후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8일 원외정당 소속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니 씨가 3월 15일부터 4일간 실시될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유권자 지지 서명이 무효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상 원외정당 인사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데즈니 씨가 제출했던 서명에는 9천 건 이상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상 제출된 서명의 5% 이상이 폐기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데즈딘 씨는 선거위의 결정 연기와 반론 기회를 요청했지만 선거위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데즈딘 씨는 자신이 전국에서 20만 명 넘는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나를 위해 서명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내 뒤에 있다며 대법원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이므로 이에 대비해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함경도는 낮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인 점을 전제로 이들의 도발에 맞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한국 공영방송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선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을 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탑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전환한 상황에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북한의 예측하기 힘든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어떠한 전향적인 제안을 해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의미 있는 그런 메신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선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 정상회담과 미국 측 인사 접견 경험을 언급하며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큰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란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미 대선 향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한 동맹이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전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세를 봤을 때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그 지역 안정을 위한 기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견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 간 건설, 관광, 통신, 기술, 물자 교류 등에서의 협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 발전을 사명으로 내세우면서 민족의 이익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010년 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국 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의 법적 근거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한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부 간 대화, 교류, 그다음에 경협, 그다음에 민간 교류 모두를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됐던 법령을 폐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한국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압박 메시지인 거죠.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이어서 4월 중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폐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합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동족 관계를 저변에 깔고 한국과의 경협을 자신들의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여겼던 과거의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대내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북한 기업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남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의 확산 금융 위험도를 높이는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 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에 협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에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핵미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을 확산 금융 부문에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북러 무기 거래가 이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확산 금융이 미국의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른 확산 우려 국가들과 협력적인 조달 관계를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조달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 용도의 다양한 물품과 기술의 불법 조달 문제를 들춰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조치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에서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특히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전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 살상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인력의 해외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신원을 숨기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IT 종사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근본적인 사기 행위와 대북 제재 위반 사실만 없었어도 합법적인 수입 획득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국적 등의 신분을 숨긴 채 원거리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는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제는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공개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될수록 미, 한, 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북한과 중국 등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나토를 아시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n there's the deepening ties with our Indo-Pacific partners. This is not about bringing NATO to Asia. It is about work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지리적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도전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경제 안보, 핵 확산,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진화하는 상호 연계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입니다. 나토는 2022년에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한국 등 4개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 정상들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관련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안이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위해 집무실 책상에 도달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미 의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닌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charity. It is in our own security interest. A Russian victory would weaken u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승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이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북한 등과의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lso addressed the growing challenge posed by China. Our competitors are increasingly joining forces. And Russia's increasing cooperatio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점점 더 힘을 합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영김 의원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거론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49, the noes are 0.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 당시 초안에 담겼던 관련 예산 100만 달러는 이날 외교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하원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사안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s a Korean American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this is an issue that is deeply personal to me.
이어 나는 이산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봉을 실현시키는 건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70 years after the war, too many families still remain divided.
뉴욕주의 믹스 의원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1세대들이 여전히 이산가족인 상태로 고령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 정부가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법안 통과가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VOI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그랬지만 실제로 그 공신력이 있는 조사도 없었고 등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 등록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등록입니다.
이 대표는 의회의 이런 조치는 고무적이지만 정부를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인 이산가족이 고령에 접어들었다며 이 사안은 참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선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거의 매년 추진됐고 여러 안건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 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각종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인권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동, 집회, 표현,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all upon Kim Jong-un and the DPRK government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터너 특사는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우리는 인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CY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400쪽 분량의 CY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 보고서는 인권 존중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세심한 문서와 구체적인 권고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CY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학대,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보고서를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했을 뿐이라며 또한 글로벌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COVID has only allowed the regime to further tighten its restrictions.
터너 특사는 CY의 권고를 어기고 계속해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또한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 그리고 올해 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87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4년 6개월여 만인 올해 말 북한에 대한 4차 UPR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터너 특사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10년 전 COI는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해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not been implemented has been the reference of the matter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CY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실행할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둔화됐다면서 문 정부는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momentum towards action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slow.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 개선을 위한 동력을 회복하려면 인권 문제와 평화, 안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위험과 잔인성, 인권 박탈에 대한 해독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라며 세계 인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CY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 안보리에서의 공식 논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국제사회에 분명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categorically defined the systemic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setting forth a clear mandate for accountability.
이 대사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상황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북한 문제를 덮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잊혀진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로 이슈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막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돼가면서 인권단체들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각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 유창한 영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북한 인권 캠페인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에 취임한 송한나 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캠페인 팀장, 그리고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디렉터도 그런 대표적인 청년 전문가들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네 사람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운동 역사를 보니까 이제 1996년이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처음으로 이제 설립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렇게 보니까 한 28년이 지났는데요. 1세대들 중에는 벌써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캠페인하는 트렌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좀 어떤 좀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면서 바뀐 북한인권운동 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과거에 했던 거에서 완전히 뭐 단절돼서 새롭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연속성상에 놓여 있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 역사가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그 테크 쪽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 어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그 구수 진술을 적는 거 플러스 이제 어디서 이제 공개 처형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유해가 어디 이제 매장이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이제 그 좀 더 한 단계 더 많은 정보를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좀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유엔이라든가 다른 이제 국제 무대에서 그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국제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한국법을 거기 대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국제 규범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인권 조약이라든가 뭐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 같은 그런 이제 인권 기본 인권 조약에 근거한 이제 인권 침해 조사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특히 COI 보고서에서 이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이제 그 북한 상황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형사법 즉 네. 이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예, 조사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 경향이 보입니다.
그 테크놀로지 얘기하셨는데 그 코리아 퓨처 한미래도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3D 영상으로 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과거랑 좀 다른 트렌드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제가 말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각화를 하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Forensic Architecture라는 펌인데 그쪽에서 인권 분야에서 그 건축가들이 내부 구조를 이렇게 그 건축 3D 모델링으로 통해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캠페인도 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 본받아서 저희가 그 연구 그 조사하는 그런 구금 시설을 진술과 저희가 인터뷰이들 통해서 받은 그런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3D 모델링을 저희가 그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고요. 그게 물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 많은 진술들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축적한 내용을 시각화하려고 네. 한 노력이다 보니 저희가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뭐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게 북한 인권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 나왔듯이 북한 인권 활동의 역사를 본다면 저희한테 가장 큰 거는 2014년에 나온 COI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COI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관심을 가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선배들의 이런 기록화의 작업이 없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북한 실태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가 저희 세대의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시각화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신인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에 따라서 저희가 증거 수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북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로 봤을 때 이 테마의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국제사회 인식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COI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게 북한 인권이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그런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국제사회를 통해서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정부가 직접 사인하고 비준한 국제 규약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 철폐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권리규약 네. 그리고 아동 권리규약 같은 네.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저희가 제네바에 가서 북한 정부가 이런 여성 권리규약 관련해서 이제 보고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 인권을 개선했다라고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북한 정부한테 질문을 하는 형태로 네. 그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네. 좀 개선을 요청할 수 있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COI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양한 이제 북한이 비준한 규약들을 이제 조목조목 꼬집어서 제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이제 좀 당황하게 만든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새로운 트렌드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그 조약기구 활용한 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좀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특히 작년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심설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인권 단체들이 이렇게 진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연합의 요한나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이제 NGO 사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UPR 중국 UPR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이제 그런 한국 NGO 북한 인권 NGO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건 사실 COI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UN의 그런 이제 특별 절차라든가 뭐 조약 기구 UPR뿐만 아니라 이런 어제 있었던 이제 그 여기 미 의회에서의 CCC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제기를 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런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서 이제 뭐 조용한 외교다 이제 정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를 부르고 우리는 이제 눈치 외교라고 이제 부르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중 UPR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탈북민에 관련된 목소리를 냈다거나 이제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없던 트렌드인데 이제 이렇게 좀 추세인데 그러니까 인권 단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NGO들과 연대를 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을 보내다든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이 새로운 이제 세대들은 이 외국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인권 NGO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소환을 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런 추세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네. 그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여기에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보편적인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지 위주로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강제 실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최근 국무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청년 리더들과 함께 북한 인권운동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캠페인 추세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혜영권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으로 유류가 계속 유입되는 정황을 보여주지만 유엔은 연간 허용치의 65%밖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공식 통계를 내놨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포착된 유조선은 모두 51척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1년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 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거의 매주 한 척씩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100m 길이 내외로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에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했습니다. 부두 반대편의 육지에는 북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 탱크 밀집지대가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 유조선은 유류 하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은 위성 관측이 어렵고 야간에 드나든 유조선 역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 매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율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51척의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확보한 정제율은 최소 50일 만에서 최대 153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를 지난해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집계한 대북 유류 반입량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9월 29,778.917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고 10월엔 18,154.985배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11월엔 38,527배럴로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의 이 같은 공급량 보고분을 토대로 12월분을 제외한 중국의 지난해 대북 유류 공급량을 21만 9,422.196배럴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1월에서 12월 북한에 공급한 10만 5,845.187배럴을 더해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을 32만 5,267.38배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6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의 12월분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유조선 입항 빈도를 통해 추산되는 유류 반입량과는 괴리가 지나치게 큽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류 반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엔에 공식 보고된 합법적 정제유 수치마저 결함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 자체에도 허점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안보리 보고분과 해관 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안보리의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규모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는 석유 역청과 같은 고체 형태의 물체 무게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톤 단위 보고분을 배럴로 환산해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제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도는 낮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7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6도, 최고 4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3도, 강계는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는 0도입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5도, 개성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함흥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는 영하 3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3도. 해상 날씨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고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0.5 내지 1.5, 서해 구름 많고 물결 앞바다 0.5에서 1,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선거 당국이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야권 정치인의 후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8일 원외 정당 소속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닌 씨가 3월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유권자 지지 서명이 무효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상 원외 정당 인사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데즈딘 씨가 제출했던 서명은 9천 건 이상이 무효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상 제출된 서명의 5% 이상이 폐기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데즈딘 씨는 선거위원회에 결정 연기와 반론 기회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데즈딘 씨는 자신이 전국에서 20만 명 넘는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나를 위해 서명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내 뒤에 있다며 대법원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했던 나데즈딘 씨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서방국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쟁 반대를 외쳤던 언론인 출신 전 국회의원 예카테리나 둔초바 씨의 후보 등록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외에 현재까지 총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 핀함과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왕립해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 일본, 호주 동맹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복잡성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작전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공습을 통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7일 오후 9시 30분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을 미국의 단독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은 영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직접 계획하고 관여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은 아부바키르 알사디이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부에서 차량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는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징후는 없다면서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인접한 요르단에서는 지난달 28일 영내 친이란 민병대의 미군 기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이에 미국은 이란 연계 무장 세력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공격으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총 64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44발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제 샤히드 드론 총 17기 가운데 11기가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이우 지역, 남동부 드니트로페스크로우 지역과 중부 비니치아 지역에서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이우의 주거용 건물이 피격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콜라이우 시내 20곳 넘는 주거, 상업용 건물이 손상되고 오데사의 민간 기관시설도 피격됐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크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EU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보렐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크이우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대피소에서 아침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 맞고 있는 현실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전황과 곧 열릴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